작은 나라 제노비아의 클라리스 여왕은 나라를 물려받을 공주 손녀 미아가 즉위식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냐는 미아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게 누군데요? 바로 나 자신이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게리 마셜 감독의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소녀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달콤한 상상을 다룬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던 15살의 미국 여고생 미아가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나고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공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고생이자 공주 역할로 앤 해서웨이, 여왕으로는 줄리 앤드루스가 출연하는데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가인 엄마 헬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리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미아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남들처럼 미아도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만 부스스한 외모와 수줍음 때문에 단짝 친구 릴리를 제외하고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는 제노비아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던 미아가 제노비아의 왕위를 이어갈 공주였던 거죠. 제노비아의 왕자였던 미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미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미아의 장례를 위해 미아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녀에게 신분을 알려주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미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미아는 제노비아의 독립기념일 무도회 직전까지 공주 레슨을 받기로 하고 공주가 될지 말지는 그 후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아는 점점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고 학교에서도 남학생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미아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카메라 세례를 한 몸에 받은 미아는 단짝 친구인 릴리와는 차츰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쾌한 줄거리의 영화에서 사랑스러운 미아의 캐릭터도 한몫하면서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제노비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노비아 여왕의 말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을 제시하며 상정한 국가 규모가 5천 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인구가 얼마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중 누가 우선이냐를 아는 데서부터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여주인공 미아가 공주 수업을 받으며 한 나라의 진정한 공주가 되고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크리스탈의 슈퍼걸, 대단한 소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귀여운 여인을 만들었던 게리 마셜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주연으로 앤 해서웨이, 단짝 친구 릴리 역할로 헤더와 마라타조가 출연했고요. 조연으로 운전기사였던 헥터 엘리존도, 미아를 괴롭히던 친구 맨디 무어, 미아 엄마 헬렌 역할의 캐롤라인 구덜, 제노비아 여왕인 할머니 줄리 앤드루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캐나다 출신 한인 배우 샌드라 오가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만 18세였던 앤 해서웨이의 상큼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편 영화에 첫 데뷔한 앤 해서웨이가 지나친 의욕 탓으로 과잉 연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앤 해서웨이는 1999년 폭스 TV 드라마 겟 리얼로 데뷔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배우로서 앤 해서웨이의 도약은 2005년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처음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를 통해 솔직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11년 영화 원데이에서 한 남자를 짝사랑하는 엠마, 2012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과 같은 해 나온 영화 레미제라블 등 이 세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를 한 옥타브 올려놓은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앤 해서웨이와 작업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앤 해서웨이를 영화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배우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정교사 마리아 역을 맡았던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미아의 할머니이자 제노비아 여왕으로 등장했는데요. 기품 있지만 지나치게 엄숙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위엄을 갖춘 여왕 역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Backstreet Boys의 What Makes You Different.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건가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Play after dark, you light up my day.
Got your own kind of star, it sets you apart. Baby, that's why you capture my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 외모에 꾸미지도 않고 친구들 앞에서 소극적이던 모습에도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미아는 마이클에게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날이 미국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인데요. 매년 2월 14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전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3세기 군인들의 군기 문란을 우려해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밸런타인 주교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2월 14일을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서로에게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하면서 밸런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전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밸런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날 배우자, 연인, 자녀,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함께 요리하거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화원에서 꽃을 사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거나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는 반지,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도 많이 팔려나가는 때가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고 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밸런타인데이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맨디 무어의 Stupid Cupid, 바보 같은 큐피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You're a real mean guy. Princess Diary 함께하고 있는데요. Princess Diary는 총 2,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돼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Princess Diary는 2002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ASCAP에서 영화 텔레비전 음악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 음악에는 미국의 영화 음악 작곡가 존 데브니가 맡았는데요. 존 데브니가 참여한 대표적인 영화로는 위대한 쇼맨, 돌아와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어쩌다 로맨스 등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비비 맥의 Miss You More, 당신이 더 그리워요. 함께 듣고 오시죠.
So many.
Diary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심으로 돌아간 듯하다. 앤 해서웨이의 등장을 알린 영화다. 우리 할머니도 왕비였으면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 정말 한 편의 동화 같다. 어린 시절 공주를 꿈꿨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다. 그냥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주제곡도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독특한 소재에 재미있고 감동도 있다. 여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다. 가볍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영화다. 소녀들에게는 어느 연령대라도 다 재미있어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화다 라고 평했고요. 플러그드 인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내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다.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느라 비평가들에게 난도질 당하지 않고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스텝스의 Happy Go Lucky, 낙천적인 함께 듣고 오시죠.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가 제노비아 공주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다이어리에 미아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아는 마음을 바꾸죠. 용기란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니란다.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제부터 넌 네가 생각하는 네가 되든지 중요한 건 너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이란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은 그를 선택한 미아에게 이렇게 묻죠. 왜 나야? 그러자 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날 사랑했잖아. 이번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몰래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제노비아의 공주가 되기 위해 미아는 비가 내리치던 날 차를 끌고 제노비아로 향하는데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시간이 없어 드레스는 입지 못했지만 트레이닝복에 청바지를 입은 미아가 제노비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솔직하게 전하며 한 나라의 공주로서 선포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는 학교에서 짝사랑하던 잘나가던 금발머리 남학생 조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마이클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그를 즉위식에 초대해 둘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헨슨의 Wake Up, 일어나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평범한 여고생이 한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멋진 공주가 되는 과정을 발랄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엠포즈의 The Journey, 여행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네 가지 주제로 엮어드리고 있는데요. 4월은 다른 달과 비교해서 주말이 5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4월의 마지막 주 소식으로 5월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해 알아봅니다. 미국은 매년 5월을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연구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건강 모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 보건후생부 여성국은 이 건강한 정신은 전반적인 웰빙의 필수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과 같은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의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지만 관리와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주 이상 업무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생각, 행동 또는 기분의 변화를 겪고 있다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의나 간호사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시에서는 미 주류사회에서 10년 이상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 가족치료 상담 전문가 모니칼리 박사님과 여성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니칼리입니다.
네, 박사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한 삶에 관해 관심이 커졌죠. 어떤가요? 이 박사님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석사는 임상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그게 거의 관계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의 증상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울증이야, 아니면 저 사람 불안장애가 있어, 뭐 강박이 있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상담을 10년 넘게 하면서 경험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증상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어려움으로 해서 생긴 증상들이고, 그 증상들을 사람들이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우울하거나 불안, 강박, 때론 중독,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럼 증상보다는 우울, 뭐 불안, 강박이나 중독의 원인이 되는 이 관계에 초점을 두신다는 말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증상을 낮추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상담을 했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증상들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결혼과 가족 치료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관계 치료에 저의 에너지를 쏟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관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네, 우리는 주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양육자와의 관계가 앞으로 삶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관계들, 특히 친밀한 배우자나 커플 관계에서 어떤 애인이나 그 관계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실은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고 또한 자식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로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우울감,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원가족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지낸 부모님, 형제들과의 관계가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계속 나의 정신 건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실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내가 만든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갈등, 어려움, 부딪힘, 우리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가족 안에서 오는 관계더라고요.
네. 자, 부부 간의 이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첫 아이를 낳고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이제 일단은 일이 많이 늘어나고 아내가 잠을 잘 수 없고 이제 애기 엄마가 되면서 남편은 갑자기 아이가 생김으로써 자신이 이제 아내와의 어떤 친밀감이 아내가 자녀와 거의 100% 늘 같이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들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소외되고 외롭고 이래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관계가 서서히 둘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소원해지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 많은 패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볼 때 왜냐하면 그때는 육아라는 너무 힘든 어떤 책임감이 있고 엄마가 주 양육자고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 아내는 그냥 집에서 계속 아이와 그 많은 뭐 24시간을 거의 붙어 있게 되고 거기에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그 중압감은 더 크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 30대의 여성들이 가장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경험을 해보면.
네, 전업주부든 뭐 직장 여성이든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직장이 있든 없든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내가 사라지고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아내라는 역할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가서 어떤 누구라는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반면 그냥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계속 자기의 어떤 프로페셔널이나 자기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직장을 돌아가고 싶으면 경력 단절로 직장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하는 분 여성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부부에 포커스를 한다면 남편에게 남편과의 그래서 소통과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여성에게 주었던 어떤 메시지들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고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나를 펼쳐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가족을 남편과 자녀를 지지하고 돕는 거에 더 많은 역할을 이렇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안에서의 기능이 과기능이라고 그래요.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일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와서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부탁하고 그런 대화가 특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과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장 여성은 뭐 과기능에 더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기 돌봄, 내가 역할이라는 엄마 역할도 하고 아내 역할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역할 있잖아요. 그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이 내가 아니고 그 안에 나라는 한 셀프 정말 나는 뭘 좋아하는지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삶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역할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죠. 스트레스와 억압이 많으면 우리는 용량이 있어요. 마음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퍼내야 돼. 퍼내는 게 저는 셀프케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엄마들의 셀프케어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자기만의 시간과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여성들 대부분 우울증 갖고 오시고 불안 갖고 오셔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랍게 그 질문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열의 아홉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몰라요예요. 그러면 자기로서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을 그 사람이 채워주기를 우리는 바라게 돼요. 내가 없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때 내가 행복하다든가 남편이 직장이 못 승진을 하고 아니면 나한테 잘해줄 때 행복하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나 기쁨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그 자기 돌봄을 잘하는 건강한 정신이 관계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겠네요.
왜 자기 돌봄이 중요하냐면요. 관계는 두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에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만드는 관계가 상대에 의해서 의존되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아니면 아이 때문에 네가 있어야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건강한 자아가 상대방 건강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덜 경험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이번 주부터 또 5월이 시작되는데요. 정신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의 중요성,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는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자예요. 다 잘하려고 그래. 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역할에 더 매이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좀 덜 해도 되고 좀 잘 못해도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한 좀 너그러움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도저히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관계에 스톡되거나 아이들 관계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들 상담사 찾아가셔서 도움 청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그거를 잘 구별하면서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역할을 잊지만 나를 계속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건강한 여성들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여행시 이번 주는 5월 정신건강인식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극복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carina를 부는 탈북 청년과 가야금을 켜는 한국 예술가가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봄 분위기도 내고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연주해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남북한 출신 예술가들의 실내버스킹 봄이 오는 소리가 열렸습니다. 관객들은 탈북민 김정우 씨의 오카리나 연주 새소리를 들으며 오카리나의 소리에 매료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이 행사가 열리게 된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탈북민 오진하 감독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물론 작년, 재작년 계속 해오던 버스킹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사람이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시작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봄이 다가온다. 모든 게 다 이제 머리를 풀고 움튼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주로 그 기타, 가야금, 오카리나 이렇게 세 트리오로 만들었어요. 소리도 봄 소리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소리의 구성도 그렇고 곡의 구성도 그렇고 사람의 조합도 그렇고 남과 북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공연에는 모두 3명의 예술가가 함께했는데요.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김정우 씨와 한국 출신의 가야금 연주자 이예린 씨, 그리고 기타에는 김동국 씨가 함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끼리 서로 알게 되고 뭐 처음엔 다 서먹서먹했죠. 근데 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는 과정에 아, 저 친구들하고 같이 합주를 하니까 참 좋네.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그 요청도 왔고 그래서 이번에 섭외를 했어요. 선곡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라지, 새소리, 달빛궁전의 추억, 고향의 봄, 홀로 아리랑 그렇게 지금 했는데 뭔가 봄을 알리는 소리라는 그런 감을 느낄 거예요. 그 봄과 함께 우리의 소원, 한 해 동안 우리는 이걸 바라나이다 하는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뭐 도라지 같은 건 뭐 남북이 다 공유되는 전통적인 그 민요 곡이고 새소리 같은 거는 이게 봄을 알리는 뜻에서 했고 고향의 봄 이것도 뭐 남북이 다 공유되는 곡이라서 고향에 대한 이런 그리움을 한가득 안고 사는 그 탈북민들의 심정도 담았고 그다음에 홀로아리랑은 남북 주민이 다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곡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곡을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버스킹이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을 뜻하는데요. 실내 버스킹으로 이 행사를 마련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버스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보거나 말거나 야외 길거리 공연입니다. 그런데 왜 실내 버스킹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사전에도 없어요. 원래 실내 공연 또는 뭐 홀 연주회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착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 갑자기 또 나가자니 아직 장소도 그렇고 하도 밖에 우리 건물 밖에 나가자마자 주민 지역이고 애들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하면 안 되니까 좀 천천히 한 박자 두 박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올해까지는 실내에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진하 감독은 남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화합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먼저 문화 예술로서의 소통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뭔가 뭐 화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런 뭐 구호 같은 그런 외침을 많이 하지요. 일단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을 안 하고 뭐 서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나요? 근데 소통 중에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가진 남북한이라고 해서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똑같고 언어요 뉘앙스도 다 서로 이해하니까 정말 조심할 게 많고 그런데 음악만은 조심할 게 없어요. 내 음악 내 음악 같이 해도 되고 내 음악을 듣어줘도 좋고 내 음악을 들려줘도 좋아하고 이래서 나는 음악 예술이야말로 남북의 문화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센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남북이 공감하는 음악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인 이예린 씨도 오진하 감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일단 그 북한 음악가와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예술적이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또 날씨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관객분들 박수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피드백들을 되게 그리웠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서로 다르지 않고 음악으로 인해서 하나가 이제 화합이 될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돼서도 남과 북한의 예술가 혹은 이런 예술적인 모든 것들이 잘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연에 마친 오카리나 연주자 김정우 씨는 새 악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효과가 훨씬 큰 것 같다면서 만족스러운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카리나와 가야금과 기타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소리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 사람이 연주를 했을 때 그 나오는 시너지가 너무 이게 크더라고요. 그 그냥 MR을 틀고서 공연을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나만 잘하면 되고 앞에서 그냥 그 오카리나 소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소통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더 이제 가야금이 내는 소리, 기타가 내는 소리, 오카리나가 내는 소리 이 세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와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고 신기했고 또 앞으로는 또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정우 씨는 더 많은 공연을 통해 자신을 알리면서 또 탈북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됐길 바랬는데요.
항상 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이런 무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공연장 또 다른 이런 기획을 통해서 더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카리나라는 악기 또한 더 많이 이제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카리나는 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간단한 취조 악기입니다.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이긴 하지만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김정우 씨는 오카리나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탈북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객들은 봄이 오는 소리를 어떻게 즐겼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헐로알이랑 그 노래 부를 때 너무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부모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 연주자분이 또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와닿게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저분은 여기 와서 참 정착되는데 도움되는 말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기 너무 와닿았어요.
여기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선생님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이 이렇게 한 분야에 매료되셔가지고 그거에 또 선구자가 되시고 싶은 게 꿈이시다고 하셔서 그거에 너무 놀랍고 오카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악기였었는데 그렇게 영혼을 건드리는 소리가 나는지 심취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홀로알이라는 것이 홀로라는 말 때문에 늘 외롭게 들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려고 동영상 찍었는데 이 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려있는 요 모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돼서 오늘 더 이렇게 행복을 더 플러스해주는 그런 공연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카리나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봄의 전령사같이 그냥 머릿속에 콕콕 박혔는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